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으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길 운이 좋으십니까? 길 잘 찾으세요? 그래, 우리 권사님 중에 정말 길론이 밝으신 분이 한 분 있으세요. 그분하고 있으면 걱정이 별로 없어요. 선교지에 잘 모르는 길을 깜깜할 때 가도 걱정이 없더라고요. 길론이 밝으면 참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길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알려주면 참 낭패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막 이리로 가라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예, 네. 길론이, 저도 길론이 참 좋았는데 그 GPS에 의존해서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다니다 보니까 점점 길치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지도는 이 전체 땅의 모양을 나타내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어디, 이렇게 큰 그림이 지도입니다. 근데 지도만 갖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도만 갖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도에, 특히 안내 지도에는 이렇게 빨간 점을 딱 찍어놓고 You are here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의 건강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좋은 산책로도 알려주시고 등산 코스도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등산 장비도 막 주시면서 등산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게을러서 막 못하다가 지난주에 결심을 하고 한번 갔습니다. 이게 등산로 초입에 등산 그 길 안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내도에 이렇게 안내 길 하이킹 코스가 쫙 돼 있고 빨간 점이 역시나 딱 찍혀서 You are here. 그리고서 이제 막 가다 보면요, 길을 뭐 외우는 게 아니니까 갈림길이 되면 또 나오더라고요, 지도가. 근데 지도가 나오는데 또 빨간 점이 딱 찍혀서 You are here.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지도와 나침반 혹은 내가 있는 자리를 알려주는 그것이 우리가 길을 찾는 길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서문격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가운데에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갈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지도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큰 역사와 경륜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고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의 자리도 나침반처럼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아무리 지도를 외우고 내가 있는 곳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실 현실과 지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미 가보고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으면,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으면 길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안내자 되신 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데리고 권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란 사람은 사도행전을 써서 헌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이란 책을 써서 바친 거, 헌정한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쓴 글이란 것이 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사람, 누가라는 바울의 제자가 쓴 책들이에요. 먼저 쓴 글이란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먼저 쓴 글이란 것은 다음 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책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하늘에 오르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합니다. 시작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니까 그게 다인 것 같은데,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다음 책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동사로 뭐 그냥 원래 그 그리스 말 동사로는 아르코마이, 그런 말입니다. 아르코마이. 아르코마이란 동사는 명사로 표현하면 아르케란 말입니다. 아르케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르케 교회란 교회도 있고. 아르케란 말은 우리 왜 영어에 알치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비샵 중에, 주교 중에 대주교를 알치비샵 그러죠. 예, 그, 으뜸, 시작, 처음, 근본, 이런 뜻입니다. 아르케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누가 마가복음 복음서는 다 그 시작이란 말로 그렇게 복음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은 족보란 얘기인데 지니알러지 그런 말이죠. 제네시스랑 말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제네시스, 시작이란 말이죠.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네 복음서의 기자들은 다 복음서를 아르케, 시작, 태초, 근본이란 단어로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창조주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시간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태초에 하는 그 창조의 놀라운 중요함과 무게가 복음서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실 때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시작하신 것은 천지가 창조되는 그 일과 같은 의미와 무게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을 새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Therefore, whoever is in Christ is a new creation. 새 창조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복음서에서 시작된 그 일, 복음서로 시작되는 신약의 예수님의 그 일은 역사가 새로 창조되는, 더 구체적으로 성경 따라 말하면 하나님이 심히 좋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지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썩어져 가던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하늘과 땅을, 우리의 심령을 예수께서 새로 회복시키시는 일의 시작이 복음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 내가 먼저 쓴 글에서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시는 일을 시작하심부터 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먼저 쓴 책 복음서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일까지 기록했다. 여러분, 창조주가 이 땅에 왔어요. 깨진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일을 마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기를 다 마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완전히 천지 창조하는 일을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시작하신 그 일을 구속하시고 회복하는 그 일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고 다 했으니까 안식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7일째 되는 토요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여드렛째 되는 날, 이렇게 세 번 반복해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의 사이클이 지나고 안식한 후에 새 주일이 시작되듯이 깨진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후에 새 사이클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새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일이라면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원래 오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외에 무슨 일이 남아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닐까요? 그것으로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또 한 권의 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영광과 그 상처와 그 사랑과 그 능력 그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심령과 교회를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하시는 그때가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로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온 심령이 새로 창조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중간에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게 끝이 아니라서 우리 인생의 우리 구원의 끝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앞으로 오실 거니까 그냥 여기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구원은 과거의 기억이고 미래의 소망이어서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어서 그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천국 가기를 기다리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새로 써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리예요. 그게 지도고 우리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 깨진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기를 시작하신 그 일. 예수님은 시작하실 때 끝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작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힘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시작했는데 상황이 변하면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중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실 때 끝내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깨우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회복된 새 피조물로 주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서게 될 그날을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끈질긴 처음에 끝을 보시고 하시는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뭘 찬양한다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일을 한다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저를 택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이미 완성될 날을 이루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작으로 시작하신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오셔서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마지막입니다. 지도지요, 지도. 이 지도 가운데 우리는 증인으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주님 다시 오실 것,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도요, 우리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들에게 일 맡기고 어디 멀리 가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다시 오셔서 맡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본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예배하고 믿고 사랑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 주님이 하고 싶은 그 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잘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해서 잘 섬기고 잘 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이렇게까지 나라를 이뤘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물론 주님께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완성은 아니에요. 사실 창조주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요, 하늘과 땅이 새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눈물도 없고 원망도 없고 완전한 빛밖에 없는 새 세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교회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맡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성하고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고 부탁하신 일을 충성으로 믿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진짜로 세울, 진짜로 회복할 그 크고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동참할지어다, 함께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우리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달란트 맡겨놓고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검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은 누구 장사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누구 장사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일제시대예요. 독립될 것을 염원하고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에서 명동 한복판, 일본어 간판들이 가득한 일본 관리가 다스리는 명동 한복판에서 대한 독립 만세 혹은 대한 상회라는 한글 간판을 딱 내걸고 거기서 장사하는 그런 꼴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은 마치 그 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이 능력과 이 재능과 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 누구 장사할 거냐 하는 것이에요. 독립이 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상회 내걸고 장사한 사람은 뭐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얼마나 성공하고 독립자금을 대서 그것으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이 과연 이루어졌을 때, 과연 대한독립 만세 자유대한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독립을 맞겠습니까? 독립 상회 장사한 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 가운데 정말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그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제자들이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하는 것이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냥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새 생명이 시작된 것, 새 나라가 열리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겠지요. 이제 예수님 우리와 함께 새 나라를 이루실 거지요. 묻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당황하고 멍한 사람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것도 당연합니다. 아니 왜 이 땅을 버리시고 올라가는 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이 세상은 금방 한순간에 변화해야 될 텐데, 우리는 금방 영화롭게 되어야 될 텐데 아직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왜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인가 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늘만 왜 바라보고 있느냐?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고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그때입니까? 하는 질문에 그 때와 시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그 때와 시에 따라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오늘 지금 너희 있는 자리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인 되라고. 증인 되라고. 증인은 삶과 말로 됩니다.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학생들하고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 전한 목사님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자 하나라도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마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렸는지도, 길을 잃었는지, 제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데나 가고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곳으로나 다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교회라고, 잃어버린 사람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길잡이란 것은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내가 가는 길로만 같이 가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길을 알고 안내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사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길로 같이 걸으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길을 알아야 길을 가는 거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손붙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싸우는 것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길 찾는 얘기했지만 원래 길을 아는 사람은 묵묵한 법이지요. 그냥 가면 믿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싸우는 것은 되게 길을 모를 때 그렇습니다. 보고 지도 막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아니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목소리만 높고 그 길을 가기는 참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증인 되라고 하신 이 부탁은, 이 맡기신 일은 참으로 엄중하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가자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잘못 갈 때 책망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위로하고 기다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성령께서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시작하신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는 상관 손 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맡기고 가신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동일하신 권능과 사랑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교회의 증거와 섬김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새 창조 얘기가 아까 구약과 신약이 새창 창조와 새창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을 또 하나의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고 복음서의 시작은 성자께서 회복을 시작하신 일이고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시는 새로운 창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버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냥 맡기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자기 종들한테 일시켜서 공짜로 먹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장사 잘못할까 봐 두려워서 감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악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라준 거예요. 주인은 함께 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왜 하늘로 올라갔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악한 마음입니다.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께서 정말 천지를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까지 틀림없이 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은사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지혜를 가르쳐 주심으로 때로는 격려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첫 번째는요, 무슨 은사를 행하고 지혜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이런 모든 일들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성령님의 생각이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을 다스려요. 그거 아세요?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도 하는데 마음은 왠지 우울하고 마음은 왠지 화가 나고 마음은 왠지 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길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좋은 생각하는 것도 좋은 말로 권하고 가르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 하는 말에 능력 되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요 빛이요 참으로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께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나의 의지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생각보다 센 거예요. 성령님이 가득 차서 성령님이 다스리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은밀한 즐거움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성령님의 거룩하심에 성령님의 따뜻하심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이런 사람이 길을 알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 사람은 나 가는 대로 가면 하나님께로 이른다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말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되 혹시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되 혹시 필요할 때는 가끔 가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는 말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로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말이 하나님 궁금해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격려함을 받아 어려운 길도 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길 모르는 사람이 목소리 높이는 법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이 내뱉고 있는 말들이 성령님의 능력 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안다고, 많은 사람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다툼과 변론만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긋나 있는 길을 깨닫게 하고, 길 잃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깝고 아흔아홉 마리보다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주님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세요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산 거가 뭔데 밖에 나가 매일 기다리다가 다 가기도 전에, 아직 다 변명하기도 전에 달려 나와 맞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아직도 노력을 해야, 아직도 종처럼 굴어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참으로 순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혹 말씀으로 서로를 권하고, 말씀으로 서로에게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에게 힘을 줄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말을 잘한다고, 얼마나 좋은 말을 한다고, 그 말로 상처가 치료되고 지혜를 깨닫고 그 말로 힘을 얻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말로도 예수님 가는 이 길을 함께 가자는 그 권위의 능력이, 권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있는 자리고 가는 길이고 할 일이고 우리의 안내자이신 성령의 권능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일을 맡기고 다시 오는 주인처럼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하신 한 일을 보실 거예요. 뭐 우리가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과 같은 마음의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으면 그 상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보잘것없는 일도 그로 새로 세워지는 그 나라 기둥에 이름이 적히는 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봤는데, 새하늘 새 땅을 봤는데,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열두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대요. 혹시 벽돌 하나에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오늘 형제를 사랑한 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영광으로 순종하려고 거룩의 싸움을 싸운 것이, 주님을 증거하고 형제를 사랑한 그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라고 기록되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고 주인이 하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일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권능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 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그 길의 끝에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뵐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따라가는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 되신 것을, 만왕의 왕 되신 것을, 온 우주의 구세주 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 지금 맡겨주신 일을 믿음과 담대함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달려갈 책임과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길잡이가 되고 있는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지, 나가는 길을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할 만한 사람인지 한번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허락하세요. 성령 안에서 회개도 은혜입니다. 잘못 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은 벌이에요. 근데 시작하셨고 마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벗어난 우리의 길을 보게 하시, 자리를 보게 하시고 아픈 마음을 갖게 하시고 돌이켜 주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능력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내 눈에, 내 귀에 주님의 말씀이 더 그럴듯하고 세상의 지혜보다도, 내 욕심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그럴듯하고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지각과 내 열심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을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해도 재앙이에요.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이 은사 주시고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면 성공할수록 재앙이에요. 하나님 일꾼을 세우시고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세우시옵소서. 기도와 섬김과 말씀의 선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선포 가운데 죽은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형제가 안위함을 얻고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온 세상에 등불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되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우리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의 그늘에 있게 하지 마시고 다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 심령으로 지금 일어나서 거기에서 출발하여 하나님 나라로 은혜의 그 강물로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맡기신 일 감당하겠습니다. 약속을 바라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합시다. 하나님, 주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마치실 줄을 믿고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욕심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만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은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맡도록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며 권능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